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를 예배할 때 주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들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들이 삶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은혜들 잘 나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나서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베드로의 설교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베드로의 이 설교의 상황과 설교의 내용들을 그리고 있고요. 오늘 그 중에서 1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베드로가 본문의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성전 미문학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를 치유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치유했던 이 사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이렇게 치유되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그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솔로몬의 행각 나오는데요. 성전 바깥들 동쪽 끝에 있었던 그러한 커다란 집채 같은 곳입니다. 행각이니까 지붕과 기둥만 있었고 옆 방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회중집회가 열릴 만한 곳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역사로 행한 치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여기까지 밀려 들어온 것이지요.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크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을 보러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였는데 뭐 베드로와 요한 불편하기는 했을 테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왔으니 기분은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베드로 그것을 크게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12절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죠.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진 세간의 관심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모인 이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또한 지극히 경계하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한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분이라 힘주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이 곧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자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뭐 능력이나 힘이 아니었고요. 예수님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6절 먼저 건너뛰어 가보면 16절 베드로의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거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를 향한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확인합니다. 고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잘못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뒤에 나누겠지만 나보다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자가 예수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날 높이는 자는 예수님 전하지 못합니다. 나보다 나은 예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 내 생명 구원해 주시고 날 이때껏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그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비되어져 있는 자만, 영적인 겸손이 있는 자만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한껏 높일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서도 그들은 자기 대신에 마땅히 높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를 나보다 나은 분이라 여기며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높이고 나는 낮추며 사는 중입니까? 예수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영적인 겸손, 그것을 겸비해 주님 기꺼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몰려들었던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때 13절에 베드로가 갑자기 이리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쏟아지는 세간의 관심. 그런데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이 급작스러운 전개,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의 치유, 기적의 사건, 기적으로 많은 이가 모였는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를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막 모여들었지만 모인 이들 그냥 흩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신 그 상황을 예수님 전할 기회로 전환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이 모였던 그 군중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듣게 되는 은혜의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때 두 사람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유심히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 전하기에 좋은 기회들을 삶에서 분명히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를 만나면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예수와 복음을 반드시 전해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때를 이미 만난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때, 그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하셨더랬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군 복무 중에 이런 기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대에서 병사들 상담하는 것 맡았었는데 특별히 입대 후에 얼마 안 된 이등병들 참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어리둥절하고요 없던 생활의 제약은 많아졌고 서럽고 힘든 일만 매일의 삶에 가득했던 그러한 시기가 이등병의 때인데 위에 있는 사람들과 장교들한테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어려워서 마음만 답답해 할 만한 때가 그 시기입니다. 그때 따로 만나서 사회에서는 통용되지는 않지만 초코파이 한 상자씩 그렇게 안겨주면서 이야기 나누며 마음 한켠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와 복음을 전해 보았더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 귀 기울여 듣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들 외에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찾아와서 이야기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이야기 듣다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연스레 그렇게 예수께 나올 기회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이러한 기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복음과 예수를 분명히 전할 기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그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마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뭐 걱정도 되었던 부분들 이 초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황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그때를 예수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때가 언제인지만 알면 되겠는가? 그런데 이것도 마냥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벌써 알아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먼저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베드로만의 표현은 아니고요. 오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지속돼서 나타난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에게 당신을 설명하시고자 할 때에도 쓰셨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자주 쓰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잘 사용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 앞에 모인 이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가장 서두에 두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분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과의 연결성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전할 대상에 대한 가장 적합한 표현을 그가 선택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많은 이해를 갖고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아멘이. 아멘. 예수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또한 갖고서 우리가 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우리 스스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와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에게 그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복된 일들을 감당토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바울의 마음처럼 한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와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생각하고 그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노력과 애씀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동반되지 않고선 어렵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러나 성령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이해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겸비될 때에 성령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함께 동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와 복음을 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담대히 주님 전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이제 이어서 보면 갑자기 그런데 13절 중반에서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이지요.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자 예수 죽인 자들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살인자는 살고 생명의 구원자는 죽는 통탄한 상황. 베드로는 이 억울한 일을 만든 장본인들이 당신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참담한 일들이 너희들의 손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을 죽인 죄인들, 살인자들, 다름 아닌 너희들이다. 모인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모인 이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죄 또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굳이 들춰냈을까요? 기껏 모인 사람들이고 많이 모였으니 예수와 복음 잘 전하면 듣기 좋게 전하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전한 이유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사실에서부터 인정되어야 예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앞에 모인 유대인들을 자기들의 죄값 전혀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도리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인 중한 죄지은 범죄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는지 지금 이 상황에 베드로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와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우린 대상자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들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예수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와 복음의 전파의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참회하고 예수를 자기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당시의 모인이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과정은 미화될 수도 없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알고 들어야 할 것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힘든 과정은 되겠으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악한 죄인이며 구원받지 못할 참담한 상태의 인간인지를 내가 마주해야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를 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2장 4절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들의 귀를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허나 그를 알아보지 못한 무지한 유대인들 베드로는 모인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 무지에서 비롯한 그 영적인 잔혹한 폭력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는지를 뼈저리게 알고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복음을 전할 대상들에게 반드시 마주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이 나아진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이 나아진다라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요, 예수를 직접 못 박은 죄로 자신에게 보여지는 자들이 죄인임을 그들 스스로 알게 했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본문에 오늘 모인 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모인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차가운 사실을 마주하고 이 차가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에 통탄하며 믿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전할 때 예수와 복음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부적과 같이 나으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분임을 또 그것을 나타내는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온전히 전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인 유대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알게 한 베드로. 그런데 17절에서부터 그의 어조가 사뭇 달라집니다. 여러분 17절에서 베드로는요, 모인 이들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설교 초반에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모인 이들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불렀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가까운 관계로 좀 더 유연한 어조로 군중들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아주 호되게 이들의 죄를 꾸짖고 알게 했지만 이제는 싸매어주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까 언급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너희의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자기들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도록 날카롭고 준엄하게 그들의 죄를 아주 강력하게 질책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그들에겐 예수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모인 자들에게 자기의 죄를 깨달았으니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의 은혜에 참여하고 구원받게 하려 이제 격려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모인 이들의 죄를 질책한 것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그들이 파멸되기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죄를 드러낸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고 예수로 구원받는 자리로 스스로 나오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시면 영적인 무지함.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사실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함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시리라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표하셨다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너희들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예수 죽일 것도 이미 계획해 놓으신 바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1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예수를 영접하여 새롭게 되는 날들을 맞이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전할 때 다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하는 대상에게 그 자리에서 즉각의 회개가 있게 하고 예수를 통하여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날 반응은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과 영생 없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 이름만 들먹인다고 하여서 천국의 소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예수 앞에 내 삶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정결하고 거듭난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주님 이리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죄에 대한 회개, 참회, 돌이킴 있어야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인생이 그 예수와 복음을 전하인 그 복음을 들어 회개하고 참회하고 주님 돌이키는 데까지 우리의 바람과 시선들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성전 미문 앞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치유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미문 앞 앉은뱅이 쥐의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는 비단 앉은뱅이의 치유에만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 사건에만 집중하고 그 사건만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마치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유대인 군중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기적 같은 일들, 은혜와 같은 일들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인생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어 나만 복음 들어서 내 인생 잘 되고 내 인생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전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나타나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정말로 잘 전해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시기와 때를 주시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전하며 증거하는 인생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있어야 할까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정말로 예수 믿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사명 정말로 잘 이루어가 볼 수 있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전해지는 일들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해볼 수 있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전하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와 복음 전하는 장면 살펴봅니다. 그가 예수와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와 복음을 잘 전하여서 우리 또한 주의 기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